먼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박미옥 권사님이 이제 전도한 백명순 성도님 남편이 어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간인데 오늘 새벽에서 저희들이 전달을 받아서 효성 요양병원 장례식장인데 일단 한 10시쯤 저희들이 방문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실 수 있는 분은 10시 이렇게 교회에서는 한 9시 40분쯤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이제 전도해서 이제 나오신 분이라 잘 모르실 거고 또 그래서 많이 참석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이 그럴 때 또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지금 한 주간 지금 이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전 그 한 주간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이 주셨던 그 권위,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 끝에 지금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오늘 이제 27절에 그런 말씀을 주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열매를 기대하고 갔던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얻자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정화시킨 깨끗하게 하신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성전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예수님은 바로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처럼 그렇게 권위가 있는데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 저곳으로 옮겨질 하여도 옮겨질 것이라는 그런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전의 기능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의 기능으로서 역할이 다 끝나버렸다.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과 기도로 연결시켜서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가장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기 질문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지도자들이 가장 타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고 쫓아버리면 프리미엄 받았던 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들이 추종하는 메시아라고 추종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하니까 지금 화가 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권위를 물었습니다.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사실 자기들은 자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그런 전통의 권위가 있었죠. 또 백성들이 세웠으니까 백성들이 준 권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권위를 주어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인 표현으로 하늘로부터냐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그러면 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물었죠. 그러자 그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생각하기를 만약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느냐 책망할 것이고 만약 사람으로부터 할까라고 이렇게 했으나 또 그것도 말이 맞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또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래서 이런 말도 못하고 저런 말도 못하고 이 말도 안 맞고 저 말도 안 맞고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하여서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제 33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위로 성전에서 아주 파격적인 일을 하셨던 것이죠.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참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세례 요한도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이 예수님이 자신보다 능력이 많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으로 이렇게 소개했는데 종교 이 당국자들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모른다기보다는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죠. 믿지 않고 싶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몰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권위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정작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당장 이룰 수 있는 것을 더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당장 자기들이 이득 얻는 것을 손해볼까 봐서 그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는 예수님만 찾는다면 진짜 영원히 유익되실 예수님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내게 유익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장 내게 유익되는 그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놓치지 않는 삶, 예수님을 붙잡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는 삶, 예수님을 붙잡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1장 33절에서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시고자 한 것이죠. 자 오늘 12장 1절에서 12절은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어요. 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를 주었으면 이제 그 세금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랬어요. 종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종들을 보냈죠.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또 거저 보냈다 그랬고 4절에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상처내고 능욕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죽이고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한마디로 구약의 역사가 이런 역사였다라고 구약을 딱 요약해 주는 말씀이 이 12장 1절에서 12절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너희 조상들이 바로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너희도 지금 그렇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종을 보내셨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능욕받고 때림당하고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로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6절에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설마 내 아들은 그들이 귀하게 여겨주겠지 하고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굽니까? 자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이 누구예요? 마지막에 말씀하실 분, 또한 마지막에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운받은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이와 같이 권면받은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다. 이 아들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면서 이 아들만큼은 그들이 때리지 않고 이렇게 존대해 주겠지라고 이렇게 기대하며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7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자 야 우리 그러면 우리 것이 되리라. 누구의 말입니까? 농부들의 말이긴 하지만 사탄의 말이죠. 이 아들만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지금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이 포도 낙한 농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고 그 아들을 죽이는 악한 농부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맡겼는데 그들은 이 악한 농부처럼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일 뿐만 아니라 이 아들만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리라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권위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신 주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속셈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오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비유가 아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아 악한 농부가 우리구나 라고 이렇게 지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를 두고 가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사람들, 무리를 두려워해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섬겨야 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렸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이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 빼앗길 권위 그리고 이득 이것 때문에 진짜 잡아야 될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쫓아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 농부들을 진멸하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득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을 놓친다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대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눈앞에 있는 그 작은 것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진짜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생활 하지 말고 진짜 신앙생활 하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자.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고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것이 진짜 복 있는 삶인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12장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또 10절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그 말씀 메시아 호산나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자,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돌, 머릿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자,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종들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던 그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기초돌, 모퉁이돌, 추춧돌을 이야기할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3절에서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이 반석이 바로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왜요? 믿지 않았으니까. 그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지 않냐고 믿지 않아서 결국은 걸림돌이 되었다. 어떤 이에게는 반석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자, 어떤 이에게는 반석이 되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반석입니까? 걸림돌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반석이 되십니까? 걸림돌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으로 반석에 든든히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힘듭니까? 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든든한 반석이 되고 추춧돌이 되든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든지 그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수없이 걸려 넘어지는 내 인생의 피곤한 것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저 여러분에게는 어떤 돌입니까? 오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춧돌 삼고 그 반석에 든든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그래서 하나님 이 반석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든든히 서가는 반석이 지은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은 또 그런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연약하다 그런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는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